지난 4개월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덕분이고 또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넉넉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하고 목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떡을 주실 때 믿음의 입을 벌려서 잘 받아 드시고 소화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한 끼 기적을 통해서 한 끼를 잘 해결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장 14, 15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오실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오실 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직후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강제로 붙잡아서라도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왕으로 삼겠다. 어떤 왕으로 삼고 싶었을까요? 그럼 세상에서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지도자,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정권을 맡기고 싶어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본문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단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왜곡된 시선으로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6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이튿날,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까지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메시아인지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은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지적하셨어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던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왔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배고픔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정말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예수 앞에 나왔더니 내 배가 부르게 되었다. 예수 앞에 나왔더니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따른 것이죠. 인간적인 그 욕망, 욕구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이잖아요. 이 대구 땅만 하더라도 이 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가는 열심히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것까지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분들은 찾아가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교회 오면 병들었던 몸이 또 나아서 건강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적인 어떤 형편이 살림이 더 나아질 것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지요. 세상에서 더러워진 내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하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은혜들, 그런 변화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가 믿음 생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 오늘 이 2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한 아주 필요한 충고를 해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그럼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다. 주님은 두 가지 양식, 음식을 대조하시죠. 하나는 무엇인가요? 썩을 양식. 또 하나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공통점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먹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건강을 지탱할 수가 없죠. 나중에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이 가까울 땐 더 이상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먹어도 영원히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무의미한 어떤 의미,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양식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몸을 위한 양식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이 양식에 의해 차원이 다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다.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양식을 위해서만 산다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27절 후반부에 알려주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인자가 주십니다.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영생의 양식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인치신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평생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으로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라는 말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은 것이죠. 그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한평생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하잖아요. 일해야 노동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생이라면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에서 28절에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했고 29절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로 말씀하셨는데 한글로는 다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28절에 사람들이 일이라고 할 때는 그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일들입니다. 일들.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실 때 이 일은 단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들이 아니라 유일한 일입니다. 그 유일한 일,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얻는 방법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차이가 나지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몸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는 땀 흘려 평생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이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 우리가 고생하며 일하며 살아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사람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뭔가 좀 더 봉사하고 더 아름답게 잘 살아야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이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 무슨 말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 몸을 위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잖아요. 몸을 위한 양식의 음식의 출처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음식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땅에서는 영생을 위한 양식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위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위한 참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가졌나니, 이미 소유했나니, 이미 받았나니.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영생을 받을 자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적으로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팍팍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진정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도 내가 지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좀 불행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도 내가 영생을 내가 지금 소유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 영생을 주시는 떡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손 붙잡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 지금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믿는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전도,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죠.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거친 반박이라도 접하게 되면 좀 힘이 빠지잖아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37절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좀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보고 또 보고 새기고 또 새기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빨간 줄로 딱 쳐놓으십시오. 빨간 줄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 이미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나에게 오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은 약속이기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내게로 와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계획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인데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는 척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께로 당겨주신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혹시 우연히 어쩌다가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부터 나의 영혼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구원의 능력자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시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되겠나 고민하면서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감당이 안 돼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이 영생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들,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사람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믿어야 하는데 아직 대기 중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썩을 양심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월 첫 주일이에요. 38절 뒷부분을 한번 또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I will, 예수님의 의지, 굳은 의지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된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내쫓다는 것은 밖으로 내쫓는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밖으로 내쫓는 일. 구원의 문 밖으로, 천국의 문 밖으로, 영생의 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데 보면 out of door, 문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그 영혼을, 그 영생을 지켜주신다. 39절도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겠다. 사탄의 공격을 당해도, 좀 믿음이 약해져도,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려도 붙잡아 주시겠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범 답안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실 텐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못된 생각, 행동을 하시는지 보실 텐데,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나? 혹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지는 않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사탄이 계속 공격하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영어 성경 보시면 never, never. 절대로,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결코라는 표현 자체가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 어떤 불안도 다 그냥 묵살해버리는,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귀한 표현이죠.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의 구원을 완성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8절, 4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 생명의 떡, 하늘의, 하나님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40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2차적으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도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 명덕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영생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자들의 모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